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지난 3월 13일 주일에 셰익스피어의 비극 리어 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80세가 넘은 리어 왕은 자신의 왕국과 왕위를 세 딸과 사위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토를 3등분한 후에 딸들에게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질문해서 그 답을 듣고 영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리어 왕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첫째와 둘째,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셋째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함으로 그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비극의 원류는 고대 히랍, 즉 고대 그리스입니다. 고대 히랍 비극의 대표적인 예가 소포클레스가 쓴 오이디푸스 왕입니다. 코린토스,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고린도란 도시에서 아버지 폴리보스와 어머니 메로페 사이에서 자라난 오이디푸스는 어느 날 잔치에서 자기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부모에게 확인했더니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예언자가 당신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그 신탁을 피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마차를 타고 비탈길을 올라가다가 다른 마차를 탄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그 마차에 타고 있던 마부와 전령 그리고 한 노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에 가 낸 문제, 아침에는 네 발로 걷고 점심에는 두 발로 걷고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수수께끼에 답을 하고서는 공석이었던 테베의 왕이 되었고 또 그 왕비를 아내로 물려받았습니다. 후에 오이디푸스는 원래 테베의 왕이었던 라이어스의 죽음을 추적하다가 자기가 테베 왕의 아들이었고 자기가 마차에서 죽인 그 노인이 자기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물려받았던 왕비가 바로 자기 어머니 이오카스테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이디푸스는 황금 브로치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은 소용이 없다며 여러 번 찔러서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오이디푸스에게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오이디푸스 당신이라고 말해준 사람은 테이레시아스라는 예언자였는데 그는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눈먼 예언자도 아는 자신의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그토록 발버둥을 쳤지만 피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고대 히랍 비극과 셰익스피어 비극은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히랍 비극은 주어진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도 피할 수 없는 운명 비극이라고 한다면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주인공의 온전하지 못한 성격적인 결함에서 오는 성격 비극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리어 왕과 비슷합니까? 오이디푸스와 비슷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신앙을 오이디푸스 왕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서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리어 왕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환경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점 더 성숙시켜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영원히 누리시는 것이 마땅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셔서 세상에 가장 낮은 자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가셨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스스로 가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천상, 지상, 지하에 있는 모든 존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5절에서 11절과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낮아지심과 스스로 자기를 비우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가든 직장이든 좋은 지도자와 함께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좋은 지도자와 함께하는 것은 좋은 시설보다도 중요하고 많은 봉급보다도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걷는 길이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그분의 삶이 좋은 모델과 샘플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가 내 삶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바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삶에 본보기가 되어 주었던 분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좋아하고 바라보기만 할 뿐 그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인 길은 더욱 그러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 신앙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내 신앙의 길은 내가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당신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한순간이라도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있어야지만이 당신들의 신앙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앙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원에는 세 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 완료가 있고 둘째는 현재 진행이 있고 셋째는 미래 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맞고 나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것도 옳고 나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과거 완료의 구원을 칭의라고 합니다.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 완료의 구원을 영화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칭의의 구원입니다. 칭의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인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여기에 인간의 노력이나 일을 조금이라도 보탠다면 그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면 사이비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은혜에 의하여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칫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너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그 믿음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랑할 텐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하나님이 출발이시고 하나님이 과정이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칭의의 구원의 가장 좋은 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던 것은 그들이 각종 무기를 구비해서 독립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노비 문서를 구입해서 그것을 폐기 처분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에 있는 동사들,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 주체가 전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거의 다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에 한 번도 하나님을 요청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가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친구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직장 동료를 통해서 영생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심지어 낯선 장소, 낯선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칭의 구원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언제나 수동태로 표현합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의 후반부 가사가 이렇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부분의 영어 가사가 이렇습니다. I once was lost. 나는 전에 잃어버린 존재였는데 But now am found. 지금은 발견이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Was blind. 전에는 앞을 보지 못했는데 But now I see. 지금은 봅니다.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상태, 즉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구원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성화의 구원입니다. 칭의의 구원이 신분이라고 한다면 성화의 구원은 수준입니다.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면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은 동일합니다. 3년 동안 학교를 성실하게 다니면 졸업장도 주고 같은 동문이 됩니다. 그러나 같은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그들의 성적표까지 동일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같은 학교 안에서도 시험을 보고서 98점을 받고서도 두 개 틀렸다고 안타까워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30점을 받고서도 지난번보다 20점 올랐다고 희죽거리고 다니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들이 학업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3년 동안 똑같이 공부하고서도 동일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공부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요리사, 디자이너, 화가, 성악가, 연주자, 가수, 배우, 사장, 주부, 목사 등등 명함에 쓰여져 있는 직책이나 직업은 동일하다고 해도 그 각자의 수준까지 동일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TV에 임금님의 첫사랑이라는 사극을 했습니다. 조선의 25대 왕인 철종의 이야기를 다룬 것입니다. 선왕인 헌종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계대원군의 셋째 아들로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원범이라는 아이를 데려다가 덕완군으로 책봉하고 헌종이 성하자 18살이었던 덕완군을 철종으로 즉위를 시켰습니다. 그는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별명이 강화도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안동 김씨의 동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때만큼 밀란이 많이 일어났던 때도 없었습니다. 결국 철종은 14년 동안이나 왕으로 있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정치해보지 못하고 자식도 없이 32살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삶과 역할이 있습니다. 철종은 신분은 왕이었지만 그의 수준이 농사꾼이었던 것입니다. 12절에서 말하는 구원이 바로 성화의 구원, 수준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분의 구원을 즐기도록 부르지 않으시고 수준의 구원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개신교인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교회가 욕을 먹고 주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준의 구원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영화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몸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에 매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그곳은 문이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땅에 종말이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칭의의 구원은 과거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구원은 현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구원은 미래의 구원입니다. 칭의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세상의 종말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화의 구원입니다. 물론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칭의의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화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없는 구원을 우리 보고 만들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완성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가끔 성화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성화의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찬양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성화의 입장에서 보면 이 찬양의 가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서지 않고 싸우지 않아도 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인 하나님 말씀의 그 전신갑주는 왜 입으라고 하십니까? 그냥 운동복 입고 열심히 운동이나 하라고 하시지. 어차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싸울 것인데 완전 군장을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사실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 부흥회에 참석하면 이런 말씀,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부흥사들이 설교를 하면서 그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 또 기도해서 대빵이 터진 사람의 이야기를 길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결단을 지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부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심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또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문제를 아등바등 내가 풀려고 하다가 더 많이 꼬이기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내 인생을 풀어주십시오. 주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기로 결단하는 분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일어서면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와 낙망만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만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꾸려가 주십시오. 뭐 그리고 계속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멘을 연발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찬양 가사는 성화의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칭의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성화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드리고 내 결단 드리고 내 시간 드리고 내가 만들어갑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지난 삶을 돌아보면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2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가져야 할 태도를 두렵고 떨림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구원을 이룰까에 대한 염려가 아닙니다. 삼가하고 조심하는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시작할 때에 자기가 복음을 잘 전하고 설교를 잘 해서 교회가 잘 되어가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고 무척 떨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신자들이 복음을 들어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알아들을까 봐 떨었다는 것입니다. 대학에 다닐 때에 2년 동안 그리스도인 친구들 4명과 자취를 했습니다. 저녁마다 말씀을 한 장씩 읽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와 오랫동안 같이 살아보니까 아무리 봐도 너는 할 게 목사밖에 없는 것 같다. 처음에는 그 말에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고 화가 났습니다. 속으로 나는 직장에 다녀도 잘할 수 있고 나는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 공무원을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우님들이 저를 자랑한다고 정한도 목사님은 아주 똑똑해요. IQ가 150은 충분히 넘는 것 같고 공부를 아주 잘했을 것 같아요. 아마 목사를 하지 않고 직장에 다녔으면 초고속으로 승진을 했을 것이고 사업을 했어도 가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욕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도 목회를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칭찬입니다. 진심입니다. 최근에 여러 교우님들에게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주일 예배 시간에 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 말 주변이 너무 어눌하기 때문에 아마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해서 못 주무시는 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알고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고 깨닫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의 학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깨우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은 겸손과 경외감, 신중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화의 구원, 수준의 구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에서 사역하는 대학 친구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11시쯤에 속이 좋지 않아서 약을 사러 갔습니다. 밤에 약을 사러 가기는 정말 싫었지만 속이 거북한 것은 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빨리 사러 갔다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쏜살같이 운전해서 약을 사서 돌아오는데 한 차가 자기 뒤를 아주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집 차고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그 차에서도 누군가가 내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말고 들어가서 기다리시오. 그렇게 말하며 경찰은 차를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차를 너무 빨리 몰았구나. 후회했지만 이미 때늦은 일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과속은 이 친구에게 굉장히 친숙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집에서 교회까지 아내가 운전하면 12분이 걸리고 자기가 운전하면 7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운전면허증과 보험증, 자동차 등록증을 요구했습니다. 이 친구가 다소 뻔뻔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젊은 경찰은 씩 웃으며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속도 위반과 정지신호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혹시 빨리 운전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친구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지만 속이 좀 불편했고 밤이 깊었기 때문에 집으로 빨리 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알았다고 말하며 자기 차로 가서 무엇인가를 작업을 했습니다. 친구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참 열심히기도 하지 밤 12시가 다 돼 가는데 왜 나와서 단속이란 잠이나 자지. 불만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다가와서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직업이 뭡니까? 순간 당황한 친구가 답변했습니다. 저 목사입니다. 경찰이 빙긋이 웃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최근 5년간 같은 일로 경찰에게 잡힌 일이 있습니까? 친구는 생각해보니 두세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퉁명스럽게 답변했습니다. 예, 속도 위반했고요. 정지신호 위반도 한번 했네요. 경찰은 입가에 미소를 띠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당신에게 티켓을 발부하는 이유는 당신의 운전 습관의 변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최근 5년간 두세 차례 티켓을 발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않는군요. 목사님,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요청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변하지 않습니까? 마치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의 차를 조회했을 때 우리는 당신의 차가 교회에 속한 것인 것을 알았고 당신이 목회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당신이 저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경고장만 발부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당신 운전 습관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지금 변화시키지 않으면 당신은 그 습관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어질수록 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변화하는 존재들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만신창이가 된 주님의 이름이 다시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있지만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도 있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에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수준을 높여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을 살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오이디푸스 왕과 같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했다면 그것을 교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환경들 속에서 리오 왕과 같이 오판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므로 바르게 결단하고 바르게 행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직은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심의 자리까지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시는 자리까지 묵묵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왜곡과 의혹의 시선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점점 더 변화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